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되는데 제가 나오니까 좀 섭섭한 것 같아.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인천 실버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버 분들이 가장 좋은 게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말씀 전하기에 가장 편한 분들이 실버 분들이랍니다. 아멘? 예, 왜요? 말을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말씀이 막 그냥 생각 안 났던 것도 막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게 된대요. 예, 우리 오늘 시편 51편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마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이 실버 캠프, 이 실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실버 수양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왔다가 가실 때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새로운 마음이 창조될 겁니다. 예.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치질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예. 저희들 교회에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버릇이 있어요. 무슨 버릇이 있냐면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어요. 도둑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의 뭐 이 밥 먹듯이 도둑질을 해요. 밥 잘 넘어가죠? 도둑질을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는데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리고 그 사는 동네에 경찰서에 이 친구를 모르는 경찰들이 없어요. 아주 유명인사예요. 도둑놈으로 유명인사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아빠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이제 가정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 친구를 키우는데 도둑질을 너무 해가지고 엄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 도둑질을 하니까 매일 학교에서 부르지요. 경찰서에서 부르지요. 너무 많이 부르니까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졌냐면 할머니에게 맡겨진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키우는데 너무 그래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도둑질을 하려면 좀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걸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도둑질은 안 걸려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는 도둑놈이긴 도둑놈인데 조금 어설픈 도둑놈인 거야. 그래서 매일 걸려. 그 뻔히 아는 거예요. 얼굴에 다 써 있어. 나 도둑질 했어, 나 잡아가 하면서 늘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잡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 친구를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친구하고 놀아주지를 않아요. 선생님도 늘 주시하지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경찰서에 그 주위에 집 주위에 있는 모든 경찰서가 이 친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걸렸다면 이 친구는 경찰서에 늘 이제 소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에 한 모친님이 그 아이의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 모친님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된 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교회를 가면 좀 어떻게 안 되겠나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왔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계속 이제 도둑질하는 손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도둑놈 같이 안 생겼더라고요. 도둑놈처럼 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할머니 말씀도 잘 들어야 돼. 근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또 학교에 불려가고 막 할머니가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이 도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데 저희들 교회에 경찰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경찰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경찰서죠? 경찰 아저씨 여기 도둑놈 좀 잡아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 친구가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미쳤나 왜 이러지? 그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 친구에게 바꿔줬습니다. 한번 들어봐. 그래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제가 전화한 줄 알고 눈치를 채고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 도둑질해서 하다가 걸리면 너 몇 년 징역살 하는 줄 알아? 너 30년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30년이면 얘가 지금 16살이니까 30년 더하면 얼마예요? 아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머리가 좋으셔요. 계산이 빨라. 확실히 콩나물 많이 사본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돈 주기 전에 계산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 막 30년도 징역 살면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16살인데 너 나오면 너 한평생 거기다 나오면 너 46이 되는 거야. 너 그러면 인생 다 사는 거야. 너 경찰서 여기 징역 살래? 교도소 들어가서 살래? 막 그 형제님이 막 협박을 막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놀랬어요. 진짜 목사님이 경찰한테 설마 전화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경찰이 막 자기한테 막 법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또 이렇게 전화기를 뺏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경찰 아저씨 이야기 들었지? 예.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들 인천에 대전도 집회, 5월 달에 대전도 집회였는데 이번에 이제 3개월 전이죠. 대전도 집회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대전도 집회 때 너 3일 동안 할머니 따라서 여기 교회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겁을 먹고 이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할머니 따라서 계속 3일 동안 대전도 집회 때 와서 박 목사님 말씀 듣고 교제를 해서 이 친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조금 있는데 이 친구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찰서에 간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또 무슨 잘못해서 경찰서에 갔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친구 도둑놈 일당들이 학교에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일당들이 대전주 집회 그 3일 동안 도둑질을 하다가 크게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소년원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안 보이니까 경찰이 궁금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석 꾸미는 데 갔어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물었어요. 너 이 친구들하고 안 있고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갔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어디 갔어? 그 다음날도 교회 갔는데요? 3일 동안 하잖아요. 3일 동안. 그럼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도 교회 갔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경찰들이 막 물었는데 이 친구는 교회 갔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자신감이 막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아저씨가 나 죄도 없는데 나 잘못도 없는데 자꾸만 자기한테 물으니까 아유 아저씨 나 죄 안 졌어요. 나 다 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왜요? 구원 받았으니까. 경찰 아저씨한테 나 죄 없어요. 왜 나한테 자꾸만 그래요. 나 이제 죄 안 져요. 죄도 다 사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아프리카의 케냐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간다고 막 경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이제 국제고등학교 갈 거니까 이제 아저씨 볼 일 없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자기 친구들 자기 일당들이 다 소년원에 갔는데 자기 친구들 다 갔는데 이 친구가 가장 문제 있는 친구였는데 친구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야, 너 도둑질하는 거 어디 갔었냐? 나 교회 갔다. 왜? 그리고 너희들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나 이제 케냐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갈 거야.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막 선생님한테도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아이 마음속에 얼마 전에 학생 캠프가 저번 주에 있었는데 3일 동안 이 친구가요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1억이 넘게 돈을 물어줬단 말이에요. 벌금을 1억을 넘게 벌금을 물어줬어요. 그러면 보통 아이가 아니죠? 예, 벌금을 1억을 넘게 물어줄 정도로 그렇게 도둑질한 친구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학생 캠프 기간에 3일 동안 교육을 받으러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안 그러면 소년원에 가는 것 때문에 근데 학생 캠프를 좀 나중에 갔습니다. 나중에 한 수요일날 저녁쯤에 갔는데 토요일까지 이 친구가 학생 캠프를 하고 나서 또 마음이 더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구원을 받고 또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이번 주에 그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이제 아들이죠. 이제 손주니까 그 아버지 그 손주의 아버지 그 아들도 이제 다음 주에 그분이 데리고 온다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 그 아이 마음속에 작은 어떤 씨앗 하나가 떨어졌다. 여러분 말씀 하나가 떨어진 사람, 작은 씨앗이 떨어진 사람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싹이 나죠, 그죠? 꽃이 피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그 아이를 통해서 열매를 이렇게 맺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몇 사람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야, 그 도둑질 해볼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말씀이 그 친구 마음에 들어가면서 작은 씨앗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도둑질도 순수하게 해요. 사실은요 순수한 도둑질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도둑질을 자기가 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는 어떤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그냥 돈만 보이면 훔치고 가방만 보이면 막 여는 거예요. 열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친구 안 왔으니까. 여러분들 가방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친구는 가방만 보면 팍 이 눈이 투시경을 갖고 있어가지고 돈이 얼마까지 들었는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가방만 보면 막 그냥 열어 제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뭘 쓰고 싶어서 돈을 많이 훔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녔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말씀이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친구가 마음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은 진짜 교회 아주 열심히 할머니 따라서 열심히 잘 나오고 이 친구는 계속 자랑하면서 다녀요. 자기가 돈을 엄청 까먹었는데도 자기는 국제고등학교 간다고 큰소리 빵빵 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야, 넌 도대체 무슨 배짱이길래 그렇게 큰소리 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죄 없잖아요. 아, 그 죄 없는 게 이게 큰소리 칠만한 건가 봐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지니까 이 친구 마음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자기가 도둑질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 놀라운 건데, 마음의 창조 이게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이 땅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창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막 간절하게 우리 마음에 일을 하신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어떤 마음에 창조한다고요? 예, 여러분, 정하면 창조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바꿔서 다른 마음을 딱 정하기만 하면, 아, 나는 못해, 나는 지금 어려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 것이 창조되고 어려우면 어려움으로 창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 나는 잘해, 아, 이것쯤이야, 뭐 이거 뭐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창조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마음을 딱 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창조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지.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첫째,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요, 아, 다윗은요, 우레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죄를 범했죠? 자,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레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죄를 범했으면, 여러분, 그 죄를 범한 게 실수입니까? 상습입니까? 헷갈려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안 띄웠는데, 그냥, 제가 말씀 한 절만 읽어볼게요. 51장 3절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죄가 내 앞에 언제까지 있다고요? 어제 있었다고요? 항상 있다는 것은, 이거는 다윗이 범죄한 사실이 실수겠습니까? 상습적인 거겠습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세요? 예. 예, 다윗이요, 우레아의 바세바 하나를 취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줬느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해요, 안 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다윗은 죄인으로 살지 않고 영원히 의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6절 보면 그거 있어 있죠? 앞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은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요?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한 번 다윗이 지은 죄를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윗은 자기는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입니다. 행복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절. 거기 7절에 보면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여러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사실 앞에 그 마음에 창조된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하고 사니까 이젠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더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정한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창조된 세계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안 된다고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난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면서 사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이 창조돼서 그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끊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반대 마음을 가지고 야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난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려운 것을 더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창조하시면 나는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다. 예, 제가 간증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한 곳이 제주도 서귀포라는 곳인데요. 참 믿음이 없어서 참 마음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주도 서귀포에 갔을 때 그 교회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혼 안 하고 총각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그 형편이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의 예배당을 전세로 했는데 그 주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 전세금을 이렇게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참 마음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전세금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전세금을 띄운 거예요. 제가 가니까 어디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느냐면 1층은 다방, 2층은 단란주점, 3층이 저희들 교회. 예. 네. 3층 건물인데 1층은 다방, 2층은 단란주점, 그다음에 3층은 저희들 교회인데 철로역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철로역정. 왜 철로역정이냐면 무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2층에 가면 새벽에 딱 나가면 항상 거하게 차려져 있어요. 예? 여러분 단란주점 아시죠? 단란주점 옛날에 낮에는 조용해요. 야 여긴 진짜 조용한 곳이구나 했는데 밤에 되니까 밤에 제가 방에 딱 누우니까 등허리가 들썩들썩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단란주점이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노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썩들썩들썩 하면서 잤어요. 예배당을 뛰고 이제 그곳에 가서 했는데 어렵게 어렵게 거기서도 이제 구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려고 내려가다 보면 2층에 항상 한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는데, 예, 그 한상 아시죠? 예, 밥 먹을 때 아직 안 돼가지고 괜찮네, 그죠? 다른 주점에 새벽까지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왜 그 안에서 한상 안 차리고 늘 바깥에서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나와가지고 현관 거기 계단 입구에서 늘 토한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늘 치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가서 아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예배당을 옮겼어요. 예배당을 옮겨서 이제 좀 괜찮은 곳으로 옮겼는데 그때 저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는 신구간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제주도는 달력이 일반 여기 육지에 있는 달력하고 좀 달라요. 예, 신구간이라는 그 주간이 있어요. 이 날은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이 이사하는 날을 정해놨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날도 이사가지만 1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 거기 신구간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제주도 달력에만. 그날은 뭐냐면 제주도 귀신들이 잠깐 여행하는 날이에요. 제주도 귀신들이 여행하고 그때 여행하고 할 때 이사를 하면 귀신이 안 붙은다고 해가지고 그날이 제주도 달력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날 이사하면 귀신 안 붙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이 신구간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분들이 이사를 참 많이 해요. 1년에 한 번씩. 대부분 이제 전세보다 그렇게 1년 세를 내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이사 간 곳도 저희들이 좀 어려워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를 내는 그런 예배당으로 간 거죠. 근데 제가 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1년에 얼마를 냈냐면 700만 원인가를 냈는데 아, 이 700만 원을 이 내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형제자매들에게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쪼들리고 막 그런 게 보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몇 번 못했냐면 5년을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5년을 못했어요. 그러면 5년 700만 원에 5년 계산하면 얼마예요? 예. 예. 머리 좋은 사람들만 계산하세요. 네. 한 3,500만 원 정도가 밀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주인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냐면 야, 진짜 전사님 하다 못해. 아니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살다가 전사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그 주인이 5년을 참아준 거예요. 잘 참아줬는데 저는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배당을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을 빼라고 했는데 이제 며칠 이제 기한을 주고 예배당을 빼라는데 제가 여러분 5년 동안 못한 거를 어떻게 며칠 내로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형제자매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또 종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종들 앞에 이야기를 하면 야, 저 박창규 전도사 저 믿음 없이 저렇게 살았어? 막 이런 게 드러나면 막 쫓겨날 것만 같은 거예요. 참 그때 참 제가 믿음 없이 바보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막 너무너무 어렵죠. 막 이제 형제자매들이 알고 또 대충 형제자매들은 알지요. 알긴 알지만 종들이 이걸 알게 되고 막 그러면 막 제 마음에 막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인데 말씀을 전하려고 강대상에 딱 서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서려고 뒤에 앉았는데 교회에서 한 이틀 앞으로 그 물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갚을 재간이 없죠. 설교회로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진짜 마음이 어려우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 잘 돼요? 아니, 조금 어려우면 기도 되는데 진짜 막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아니,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은 전하기는 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인데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전에 사르밧 가부 이야기죠. 사르밧의 하나님의 종이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성경 읽어보시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제 마음을 공감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아는 말씀은 그냥 막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이 17장 읽어 내려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저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의 마음을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아유 이 여자 하나님의 종의 말씀 듣고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먹고 죽고 자살해 죽으려고 해 아유 믿음이 없었어 그냥 그렇게 대충 읽어 내려가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이 생각나 사르밧 가부의 심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사르밧 가부가 어느 날 아들과 함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야 이 여자 믿음 없어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날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여자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저절로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 여자의 심정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자살해 죽으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기분 좋은데 자살할까? 그래요? 아니죠. 기분이 좋은데 왜 자살하겠어요? 정말 어렵고 또 어렵고 하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자살해 죽을 어떤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이 여자의 마음의 심정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아, 이 여자가 정말 어려웠구나. 먹고 죽으려고 하면 야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어떤 이 결정을 내렸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이 여자가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먼저 그 떡을 나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기 전에 이 여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여자가 왜 어려워할까? 여러분 왜 어려워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왜 어렵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내 마음, 내 영혼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내 육체 때문에 어려웠어요. 내 믿음 없는 것에서 드러나면 종들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형제 자매들 부끄러운 자가 돼서 이젠 더 이상 사역도 할 수 없는 자, 더 이상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 그런 어떤 마음이 더 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런 게 드러나면 믿음 없는 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네 영혼 때문에 어렵냐? 아니면 네 육체 때문에 어렵냐? 여러분, 제가 내 영혼 때문에 어려웠겠어요? 육체 때문에 어려웠겠어요? 예, 육체 때문에 어려웠어요, 솔직히. 내 마음에 정확하게 육체 때문에 어려운 것을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로밧과부가 왜 먹고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기 영혼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자기 육체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그죠?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육체가 얼마나 비참해. 야, 이렇게 사느니 아들아 죽자. 이 마음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 자살해 죽지 않지요. 자기 육체가 비참하고 자기 육체가 너무너무 비굴하던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생각에 끌려서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그 짧은 시간인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여자의 마음, 이 여자의 마음, 이 여자도 육체 때문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은 이 육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줬겠나? 이 여자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인데 그 전까지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안 보였다가 아,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육체를 그 막 세워주기 위해서 육체를 더 잘되게 해서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어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싶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여자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겠구나. 이 여자가 비굴하다고 생각을 했겠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육체가 비굴하고 육체가 비참한데 그 여인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그 여자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여자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이 여자는 저 흙구덩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저 길바닥에 버려져서 막 나뒹구러져 있고 더러운 곳에 빠져서 막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믿음 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그래서 더 비참하고 비굴하게 버려져 있는 그 모습은 이 여자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내 영혼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모습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 영혼의 모습, 버려져 있는 내 영혼의 모습, 비참하게 비굴하게 저기 나뒹굴어져 있고 흙구덩이에 있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여자의 모습을 내 마음에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영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육체 때문에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육체의 비굴함과 비참함보다 내 영혼의 모습은 더 비참하고 비굴한 그런 모양일 건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영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이셔서 내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내 영혼을 이끌어서 더 복된 세계로, 더 놀랍고 새로운 세계로 주님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저는 이해를 못했고 그 마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육체를 위해서만 내가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복음 전도자가 돼서까지도 내 육체를 위해서 나 하나 세우기 위해서만 말로는 복음을 위한다 하고 외형적인 모양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없이 그냥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종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바보스러운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고 그렇게 살아려고 했나. 그러면서요 강대상에 서서 그날 열왕기상 17장을 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뒤에서 보여줬던 마음들을 막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믿음 없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형제자매들을 위하려고 했던 그 바보 같은 그런 믿음 없이 살아온 그런 마음들을 다 형제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한 열댓 명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마음에서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다 내려지더라고요. 이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형제자매들 앞에 다 토해내고 나니까, 그리고 종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 남았더라고요. 이제는 사역 잘릴 일만 남았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이제는 사역을 이제 그만할 일이 남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요. 다 내려지고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요. 마음에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놀라운 게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형편을 듣고 그 환경을 다 파악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형제자매들이 한 분 한 분씩 물질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데요. 어떤 분은 40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좀 큰 물질, 그렇게 해가지고 물질이 이틀 만에 얼마가 생겼냐면 3,500만 원이 다 채워졌어요. 아, 진짜 제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세계, 새롭게 내 마음을 창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해서 내가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아니고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었죠. 근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가르쳐 가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냉장고 집에 가시면 냉장고 여세요 안 여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친님들, 우리 자매님들, 남자가 냉장고를 딱 열면 뭐만 있는지 아세요? 먹을 게 많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면 냉장고 문을 열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뭐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보면 이런 이상한 거예요. 남자가 보면. 근데 여자가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먹을 재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 그림이 탕수육 재료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냉장고를 열면 만들 줄을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 줄을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들하고는. 그렇죠? 근데 여자가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입가에 웃음이 가득해요. 마음에 환희가 차요. 왜냐? 탕수육도 만들어줄 수 있고 떡볶이도 만들어줄 수 있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청국장도 만들어줄 수 있고 김치찌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여자의 마음속에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에 만들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 먹을 거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들. 근데 남자들은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고 어디 쳐다보는지 아세요? 에이, 냉장고 문 옆에 짜장면집 그거 스티커 붙여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여보세요, 짜장면집이죠 하고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여러분, 만들지 모르는 사람은 늘 시켜 먹었던 거, 늘 자기가 먹었던 거, 짜장면 짬뽕,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마음에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만들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만들 줄 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려울 때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월드캠프 때, 지금 막 어제까지 비가 왔죠? 제주도 월드캠프 기간에 항상 비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한 분이 있는데, 그 전도한 분이 저희들 자매님 남편이었어요. 월드캠프 때문에 구원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내 되는 그 자매님이 시골에, 제주도 시골에서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이제 그 진짜 갓난 아이를 안고 쫓겨났어요, 옛날에. 근데 제주도도 날씨가 겨울에 영하로는 안 떨어져도 이 체감 온도가 있어서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그 겨울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겨울에 쫓겨나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이제 그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남편을 만나서 사는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이냐, 쌀을 안 사줘요. 겨울에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안 넣어요. 야, 그런 남편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사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자매님이 식당 일을 하면서 막 그 자기 아이, 데려온 아이, 근데 거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성품, 성격이 개팍하고 고약한지, 그 자매님이 데리고 온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제 새로 난 아이, 그 새 남편하고 낳은 아이에게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이제 외톨이로 있고, 먹을 것도 두 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마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실 거야. 고약하고 개팍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 제가요, 이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아이들을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엄마가 이제 연결이 된 건데, 우리 교회 나왔던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전도했어요, 그 아이들을. 그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저희들 주일학교를 나왔었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번씩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엄마는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 한 10시에 오시는데 늘 갔다 와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늘 늦게 오시니까 제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낮에 한 번은 박옥순 목사님 책자 제3 거듭난 빔이라고 테이프를 한 세트 갖다 줬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서울에서 처녀 때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교회에 연결돼서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편이 쌀도 안 사주고 또 기름도 안 사줬어요. 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의 버릇을 고칠까? 여러분,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자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오늘부터 절대로 쌀을 사지 마세요. 이분이 식당 다니면서 다 자기가 생활비나 다 자기가 그래 했거든요. 아이들 키우고. 그래서 절대로 쌀을 사지 마세요. 만약에 쌀이 떨어져서 배고프면 교회 와서, 제가 허락할 테니까 교회 와서 밥을 드세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기름 절대로 넣지 마세요. 추우면 우리 교회 오세요. 유아보실에 제가 보일러 켜줄 테니까 와서 아이들하고 자세요. 이분이 고맙게도 제 이야기를 듣고 쌀도 안 사고 기름도 안 샀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어땠겠어요? 배고프니까 쌀을 사오더래요. 배고프니까 쌀을 사오더래요 어느 날. 그리고 추우니까 어느 날 기름 그 전화해가지고 기름을 넣더래요. 야 진짜 그 자매님이 바보처럼 살았지. 자기가 하니까 남편이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예, 희한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그날부터 이제 자매님이 쌀도 안 사고 기름도 안 넣어도 됐어요. 어느 날 제가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분이 준 공무원이었는데 보니까 진짜 키도 작고 뭐 저도 키도 작지만 저는 180인데 키가 아주 작더라고요. 저보다 더 작더라고요. 저보다 작으면 사람이에요? 난쟁이지? 키도 아주 작은 분이고 얼굴도 시커매. 저도 까만데 그분은 더 시커머더라고. 야,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구나. 그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 그 자매님은 달덩이처럼 동그랗거든요. 제주도 여자. 달덩이처럼 옛날 미인.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딱 가서 만났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월드캠프를 하니까 초청하려고 갔던 거예요. 아, 누구누구 아버지. 우리 월드캠프 할 때 개막식 때 아주 재밌는 공연 있는데 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한번 갈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냐면 대뜸 하는 소리가 아, 그날 비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항상 삐딱한 사람은 비도 아직 안 왔는데 7월 달이 아직 안 됐는데 6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해에 저희들 제주도에서 제주교회 서귀포의 형제 자매들이 3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도회를 한 3개월 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비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에이, 비 올 건데 왜냐하면 그때가 제주도 장마철이거든요. 7월 중순 아니 7월 이제 초인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뭐가 먹고 싶었냐면 갈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기 할까요? 그랬어요. 뭐 내기요? 갈비 내기, 갈비 내기. 그 남편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 비가 안 오면 철진이 아버지가 우리 식구 다 갈비 사주고 만약에 비가 오면 내가 철진이 가족들 다 갈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아유 제가 이겼지요 당연히.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개막식 날 비가 안 오고 그 주간에 비가 하나도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딱 찾아가니까 그분이 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사님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가족들 갈비 실컷 먹었거든요. 뭐 돈 얼마 나왔는지 뭐 제 책임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마음 나는 없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 나는 저 사람은 이걸 잘할지 모르지만 나는 저걸 안 해가지고 나는 안 해봐도 잘 못해. 여러분 예, 나는 복음의 희생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마음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희생도 못했었고 복음으로 살 수도 없었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복음에서 달려갈 수 없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안 살아도 돼. 그렇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사는데 뭐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는 나는 복음을 살 마음 없어. 난 복음에서 희생할 마음 없어. 나는 헌금할 마음 없어. 나는 믿음으로 살 마음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나는 복음에서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창조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면 여러분 다 만들어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들 줄 아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만 만들고 나는 아니야. 아니요.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만들 줄 알아. 내 어떤 마음도 새롭게 만들 줄 아는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인천 실버 저희들이 210명이 왔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안 오고요. 새로운 분들을 150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찾아가는 실버를 계속 하다가요. 저희들이 뭘 했느냐면 잔치를 해줬습니다. 뭐 노래 불러주고 막 그런 잔치였는데 노래도 민요 불러주고 안 하고요. 멋있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멋있는 노래, 수준 있는 노래를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멋있는 강연을 해주고요. 우리가 교육원에 이제 큰 이런 강당을 빌려서 540석짜리 강당을 빌려서 450명이 되는 분들을 찾아가는 실버를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노래를 들려주고 노래와 마인드와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뮤직 힐링 콘서트를 해줬습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준 있는 노래를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와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고 또 강연도 그렇게 해줬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너무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번에 우리가 초청을 하니까 이분들이 거의 절반은 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서 복음반에서 말씀 듣고 있고 한 사람씩 지금 불러다가 지금 막 개인교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신 없어요 밑에. 근데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실버들이요. 여러분 모든 실버들이 다 매일매일 같이 나가서 노인정에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래 불러주고 교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버들이요 매일같이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받고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했던 건 우리가 마인드도 하고 하지만 마인드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마인드와 말씀 그리고 또 이 아버지의 어머니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노래도 들려주고 하니까 이게 접목이 돼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 새로운 일을 좋아하면서 우리를 따라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실버 모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 분들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에 정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새롭게 창조하실 뿐 아니라 아 이제는 나는 뒤로 늘 쳐져 있고 물러가 있고 주저앉아 살았는데 아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면 나는 지금까지 만들 줄 모르는 사람에서 이제는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구나. 아멘? 예,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양회 속에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창조해 가시고 여러분들 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